이날에 가시, 즉 선견자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제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가스의 말에 따라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종들이 자기를 향하여 온 것을 보고 그가 나가서 아라우나가 왕의 앞에서 절하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인 되신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하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 되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가지서 가져 들으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 희생물을 위한 수소가 있고 나무를 위하여는 타작 기구들과 소의 멍에들이 있나이다 하고 아라우나가 왕께 이 모든 것을 것들을 왕이시기에 드리나이다 하고 또 아라우나가 왕께 말하기를 야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너에게서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야훼 나의 하나님께 번제 예물들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예물들과 화목제 예물들을 드리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을 저희들이 읽으면 다윗 왕이 거의 통치 40년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그 40년의 통치 가운데 그 7년은 이 제부스 족속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야훼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라우나는 분명히 제우스 족속들의 귀족 집안의 후손인 것이 분명한데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즉시로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그림에서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야훼 앞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였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미 야훼께 극찬,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야훼께 자신은 이처럼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야훼께 사실 집이 없으니 짓겠다 했을 때 야훼께서 너의 마음만은 받아주겠다. 그러나 너의 몸에서 나온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열심히 싸워 이긴 모든 원수들이 동서남북 전체 적어도 8개 이상의 나라들이 다 이제는 다윗 왕의 신하 나라들이 되어서 세금과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로 만들어 주었다고 야훼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제 통치의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야훼께 감사와 찬송만 드리고 불려가길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웬걸?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야훼의 백성을 평화 가운데 지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보다 강한 나라인가 확인을 해보자 꼭 총사령관 조합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센서스 인구조사를 해라.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왕께 왕이여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교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했지만은 왕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강하던 것을 자랑하고자 숫자를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가장 북쪽 댄 지파서부터 이집트의 경계선인 부엘세바까지 이 요압과 신하들이 돌아다니며 군인들의 숫자를 세워보니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80만이요 그 다음에 유다족속이 50만이라서 1.3밀리언 130만명이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처럼 스스로 이 나라가 천천하고 자기는 그 130만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멋진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2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슴이 찔렸다. 그래서 야훼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교만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저의 이 죄의 죄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늘의 야훼시고 그들의 왕은 임시로 보낸 감독자와 치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다윗왕이 왜 자기의 그 왕권의 말년에 이러한 교만이 들었는지는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한 야훼의 마음속에만 그 뜻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왕이 왕권의 마지막을 교만의 죄로 무너졌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저주를 내리셔야 하는데 저주 대신에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다. Chastising love. 사랑의 매를 찢었다. 성경은 사무엘하 24장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주의 진노의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을 내리셨다. 다윗에게 나라가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강성하게 된 것을 듣는 순간에 회개할 영을 주신 분도 야훼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 입을 통하여 자기의 교만의 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야훼께서는 이미 다윗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냥 왕일 뿐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다윗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잘못하여 야훼 앞에 고백하였을 때 그 입으로 불렀던 주께서 나의 주에게 나와 있던 자기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를 보시고 야훼께서 다윗왕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평화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간단합니다. 죄를 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에 어긋났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죄값을 치르게 한 후에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 저주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다 지게 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셨기에 때가 되어서 다윗이 태어나고 왕을 40년간 하고 말년에 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메시아 안에서 다윗왕의 받아야 될 저주를 메시아에게 주고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평화를 회복하는 일을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 다윗은 이제 야훼 앞에 처분을 기다립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는 잘되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오는 사랑의 채찍을 받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다윗왕에게는 앞으로 오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불렀던 메시아를 닮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내리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가드에게 선견자 가드에게 야훼께서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너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줘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이 오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이 택해라고 해라.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이 땅 전체가 흉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앞서는 이 나라 군인들이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녀야 되는 패배가 갑자기 올 거다. 세 번째 앞서는 사흘 동안에 나라 전체에 내가 보내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 왕이시여, 야훼께서 내리는 이 세 개의 채찍 중에 무엇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왕이 그럽니다. 야훼 원수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쫓기는 대신에 야훼의 손에 직접 맡겠습니다. 그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에 가장 북쪽 대넷에서부터 가장 남쪽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는데 야훼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온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내가 사랑의 채찍을 심하게 친 것을 후회하노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후회한다. 내가 했던 계획을 돌이킨다. 취소하겠다. Relented.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의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왜? 다윗이 이미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메시아를 닮아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갔으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천사에게 너 손을 이제 멈추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천사가 뻗어낸 손을 보아서 깜짝 놀래고 야훼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택한 그 세 번째에 따라서 이 천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차라리 야훼의 백성이고 야훼의 약물인 백성들 대신에 저와 저희 집을 치십시오. 그러니 백성들을 그만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을 또 하였습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다윗의 그 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나의 죄 때문에 야훼께 채찍맞는 것은 감당할 수 없으니 저와 제 가족에게 해 주십시오. 그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중공이 중국 공산당이 시작한 전염병이지만 그것을 가져온 천사는 사탄에게 허락한 야훼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이것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할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이라고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날마다 교만의 죄에서 겸손하여져 벌거벗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와서 내 뒤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내리는 채찍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개인 우리에게 내리는 채찍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개개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까지 방해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웠던 정부가 그 일을 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린 가장 가혹한 채찍이 아닙니까? 예배를 못하게 했으니 이거보다 더 심한 채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오르나서 예배를 안 하겠다고 모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치고 통탄할 어리석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목을 겸허하게 야훼 징계를 받아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자리로 와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를 내셨나 하는 야훼의 그 화를 자기가 저주 덩어리가 되어 다 받으신 것.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내어 쫓았을 때에 입구에다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천사장들을 보내어서 불칼이 돌아가게 막았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야훼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화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본 겁니다. 자기의 교만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칼을 통하여 화염불처럼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야훼의 징계를 우리 스스로가 받는다고 생각할 때 제가 화두를 떠낸 것이 그겁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다 손가락을 중국 공산당에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 도구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그러한 징계를 불어일으킨 우리 개개인의 심성을 과연 내가 즐겁게 매일 벌거벗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가 하고 물어봐야 될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장 위험한 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 교만의 죄를 저희들이 경계해야만, 교만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결단코 겸손해졌다고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붙어 사는 이것을 경계하는 지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날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보의 지옥 구덩이 속에서 부르짖는 부자는 아직까지 그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명령해서 심부름 시켜 먹으려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저희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왕의 교만을 통하여 가장 자신을 낮추어 벌거벗겨 모욕과 수치를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온 야훼 채찍도 보았고 야훼께 죄를 두 번씩이나 고백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에게 선견자 갓을 보내서 야훼께서 다윗에게 죄의 채찍을 맞고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마다 저희들이 예배를 할 때 오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죽여야 될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도 죽어야 했는데 그들이 살고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여서 평화의 협약을 야훼 이름으로 맺게 하여 여호수아가 자기 입으로 한 실수를 지키고자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서 자기들을 도우는 노동꾼으로 썼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아멜렉을 몰살하는 일을 사울왕이 하지 않고 만만한 여부스 족속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야말로 야훼께 돌아와 이방인에서 은혜 받은 야훼 백성의 그 자유와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사는데 여기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족속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의 눈에 야훼께서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전체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죽이시는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겁니다. 갓의 말에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가장 마당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갓의 말을 듣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라우나의 집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다윗왕이 얼마나 겸손이 낮아졌느냐. 평소 같으면 여러분 왕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수들이 앞에 가고 기마부대가 앞에 가고 신하들이 먼저 가서 물러거라 엎드려라 왕이 행처하신다. 지금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다. 아로나가 멀리서 왕과 그 신하들을 보고 밖으로 나와 왕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왕의 종이신 저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1절 너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하니로다. 아로나가 알아챘습니다. 아, 야훼께서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재앙을 그치려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제사인지 한번 볼까요? 번제 희생물들을 위한 수소가 있습니다. 번제 희생물은 짐승 전체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야훼께 다시금 우리의 삶 전체를 그대로 바칩니다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즉 구약시대 두 종류의 제사들 가운데 죄를 지어서 해야 될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가 아니라 야훼의 은혜 감동이 되어 감사하여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그 제사가 여기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라우나는 다윗왕의 입으로 내가 번제를 지내겠다 말리 없었는데도 알아챈 겁니다. 이미 이건 번제다. 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감사히 바치는 번제다. 그랬기에 그 입에서 번제란 말을 꺼낸 겁니다. 번제를 위해서 수소가 있고 나무를 위해서 타작기구들과 멍에들이 있나이다. 왕이 원하시면 다 드세요. 저도 그게 동참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 야훼 택한 백성들보다도 훨씬 올바른 정신상태와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은 야훼께 채찍을 맞고 나서 회복된 사람은 죄짓기 전보다도 더욱더 야훼 앞에 겸손히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아라우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왕이 그럽니다. 내가 시작한 이 문제가 야훼께 용서를 받아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도 쓰지 않고 어떻게 그걸 너의 덕을 공짜로 받아서 너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값을 다 치러야만 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아라우나의 마음도 같아야 되고 다윗왕의 마음과도 같이 내가 일주일 동안의 야훼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오늘도 죄 용서 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리로 오니까 번제 예물로 저희 삶 전체를 불태워 바치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이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동정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거룩하여진 만큼 더 작고 별거를 없는 죄도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거룩한 길로 갈 때에 주일이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더하는 아름다운 복된 날이니 저희들의 마음이 아라우나와 다윗왕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25절 그곳에서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예물들과 화목제 예물 드리리니라.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야훼께 용서 받았기에 이제는 이전보다 더 가까이 야훼께서 우리와 평화를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화목제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 제물이었습니다. 다윗왕이 지금 그 맛을 본 겁니다. 앞으로 오실 자기의 주 되신 메시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 아까 말한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그것을 이미 다윗왕도 아라우나도 다윗왕의 이 종들도 맛보고 야훼께 다시금 왕권의 말년에 큰 죄에서 용서받아 야훼께 회복된 번제 예물을 바쳤고 야훼께 다시 사랑과 평화를 획득한 감사의 표현으로 화목제 예물을 드렸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들을 들으셨더라. 이게 우리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치라고 했던 겁니다. 야훼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고 다 해결했지만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자비롭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맛보라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한폐렴 때문에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심한 야훼 채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대신에 저주 덩어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복된 주일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 던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귀한 성인의 자리에서도 다윗의 그 교만의 죄가 용서받아지고 회복되고 다시금 70의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께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으며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부활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맛보고 이 복된 날을 즐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을 사로잡으셔서 기쁘고도 즐겁게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즐겁게 성실하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다시는 하나님께 이 자비를 맛보는 예배가 그쳐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